아름답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9월 6일 2020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함께 일어나 주셔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도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부형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생명의 창조주께서 만물의 창조주로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의 마음과 인격을 다스리시고 저희에게 예배의 인격을 더욱 새롭게 하시옵소서. 빛과 진리에 대한 소망과 깨달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1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에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해 주 예수 진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비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비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비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장수일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가 한 주하는 삶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환난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에 따라서 있는 각 처소에서 또 정성을 들여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청명이라 하셨는데 금이나 은이나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지혜와 청명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온다 하셨사오매 우리가 이 환난 많고 힘들고 이 땅 위에 펴져 있는 우리 생애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는 우리에게 그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믿음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서 이 환난을 우리가 잘 넘기고 또 승리하여 이기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힘과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위로하며 적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며 또 함께 또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이 땅 떠나갈 때 차례타 칭찬받는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는 풍족한 것에 삶에 늘 감사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힘들어서 앞에 살아갈 일이 깝깝한 막막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폐류에 조그마한 정성을 허락하신 것도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일에 헌신하며 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던 많은 성질도 기억하시고 그 물질 쓰이는 곳이 오병이의 기적이 그곳에 나타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내부의 선교사님들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지만은 늘 기도하며 우리가 도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마음을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마음에 주신 게 감사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마음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물질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축복의 손길이 있게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교회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일에 소원했던 것을 저희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채우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믿지 않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곤 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마음속이 마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서 우리가 주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엠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일학교 기억하게 해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또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의 식구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정성을 내고 힘들여서 예배당을 찾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또 사랑의 사랑을 더 보태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단순한 계산법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맞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는 1 더하기 1이 0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 보탰는데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또 그보다 더 많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세계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정서와 감정의 세계는 더욱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보태고 또 하나를 보태었을 때에 두 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다섯 개가 되고 때로는 열 개가 되고 때로는 백 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쉽사리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이런 법칙도 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마치 영화 같은 일들, 굉장히 자극적이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눈이 확 갑니다. 또 교회사의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의 굉장한 주목을 끌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순교의 역사도 그러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지난 40년 전 또 50년 전에 성도들의 많은 피와 또 눈물과 땀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엄청난 교회의 발전을 가지고 올 줄은 사실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거기에 심었던 땀과 눈물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획기적이고 놀라울 만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거나 일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제법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 혹은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나타나지 않아서 좀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1년을 혹은 5년을 심지어 10년 넘게 어떤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섭섭할 때가 많이 있지요. 또 교회에서 묵묵하게 말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좀 급성장되고 우리의 눈에 확 띌 정도로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주어지고 저렇게 하면 저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너무 짐작하거나 그렇게 예상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꾸준하게 심지어 몇 년 또 몇십 년을 계속해서 일상적인 그리고 루틴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낸다고 해서 내 눈에 확 들어오거나 내 손에 확 잡히는 것이 마냥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또 정성을 쏟아부어도 이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자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대급부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섭섭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참 인생 알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일상에는 우리가 반드시 매일 그리고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매일 수고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고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주부와 가장의 역할이 뚜렷하게 과거처럼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의 건강은 주로 주부들이 담당해서 챙겨주시죠. 그리고 또 가장들은 지금의 그 가계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우리 가정의 가계 혹은 재정을 어떻게 잘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혹은 노력들이 매일 필요하고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땀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그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실망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계속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교회 안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교회가 뭐 그렇게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번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과 함께 또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우리의 예배를 마치 어떻게 보면 루틴하게 보일 정도로 성실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해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일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이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해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어제 우리 김영빈 군이 귀한 결혼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신부가 너무 예쁘더군요. 그리고 신랑은 충분히 멋졌습니다. 많은 경우에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를 얻게 됩니다. 소위 생명의 탄생이 있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를 얻을 때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냥 자기들이 원할 때 항상 이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생각 밖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아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얻어지지 않아서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보편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것이 보편적인 것 같지만, 사실 누구나가 다 결혼해서 누구나가 다 자녀를 얻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얻는 그 어머니 아버지 된 자들은 대단히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한국에서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옮겨 다니고 또 미국 와서도 꽤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진이 어느 구석에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뭐 대학 졸업장은 뭐 없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장도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차차 탔다 보니까 제가 결혼 사진첩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희 큰애가 사진을 하나 찾아서 저한테 보냈는데요. 지가 났을 때 제가 아주 활짝 웃으면서 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때 누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그걸 또 다시, 요즘 뭐 세상이 좋잖아요, 이제 셀폰을 찍어서 이제 저한테 보냈는데, 제 생애에 가장 활짝 웃는 웃음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둘째도 아빠는 잘 안 웃는데 왜 언니가 났을 때는 이렇게 활짝 웃었느냐, 왜 나한테는 이렇게 활짝 안 웃느냐, 하여튼 제가 컴플레인 듣다 듣다가 희한한 거 다 듣습니다. 빨리 키워서 이제 빨리 처치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했을까? 누구나 다 웃는 아이인데 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게 특별한 사건이죠. 특별한 신비입니다. 저희 아내와 저의 사랑의 결과로 이렇게 아이가 났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참 납득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요. 이것이 내게 일어나면 신비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 이렇게 인격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지요. 내가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얻은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생명 탄생 소식을 들으면 우리 속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미소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 현상입니다. 이 생명을 신비로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런 것을 추적해 나가고 또 알아나가고 안대로 우리의 속에 그 생명이라는 것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때로는 막연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명 탄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녀를 얻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또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막연하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것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마치 우리가 자녀를 얻는 것처럼 신앙세계 속에 입문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속에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인격적인 사실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정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문장으로 표현할 때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조금 혹은 많게 혹은 깊이 혹은 얕게 충분하게 혹은 좀 덜 충분하게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다. 신앙세계에서 보면 어떤 사이비 종교라 그럴까요? 어떤 신에게 치성을 다하고 뭐 시주를 하고 무언가를 바칠 때 왜 바치겠습니까? 왜 치성을 드리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런 거죠. 1 더하기 1은 2가 되거나 3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종교적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계산의 종교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생명은 어떻게 잉태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죠. 그 생명의 시작은 그러므로 사랑입니다. 그 어떤 생명이라도 사랑 없이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마지막은 또 무엇입니까? 역시 사랑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격이 익어갈수록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또한 깊어지게 될 겁니다. 성숙해지게 되고 익어간다면 나를 사랑해 주어야 나도 사랑하지만 익어가고 성숙해지게 되면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지요. 나를 좀 덜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더 우선해서 사랑을 더 깊은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도 우리 인간이 사랑에 대해서 미숙하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게 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은 아이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부모님은 사랑을 먼저 시작하시기도 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소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생명을 시작하시고 그가 생명의 이유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위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이유가 되시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이유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찾는다는 거죠. 소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생명의 시작이 되고 또 생명의 종결점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정통장로교회에서는 다른 형제들 형제교회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무엇을 말하는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나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두 개의 그 졸업을 위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학대학원 졸업을 위한 인터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때만 해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강도사 인허, 강도사 허락을 위한 인터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졸업을 위한 인터뷰는 교수님들하고 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 허락을 위해서 이걸 인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도사 인허를 위해서는 총회의 고시부에서 나와서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저도 이제 뭐 여러분 앞에 더 이상 뭐 폼 내고 할 것 없이 카르디난이 뭐냐, 양복 이름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졸업 못할 뿐 했습니다. 근데 신학부에서 고시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총회 고시 저 신학위원회에 나와서 묻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묻는 가운데 인상적인 것이 개혁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 일반 그런 뭐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기타 등등의 그런 우리 형제교회와 우리 개혁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 앞에서부터 물어봤으면 대충 이제 우리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생각을 할 텐데 그날은 제가 찍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그냥 궁색한 말 하다가 그 신학부의 목사님이 고마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고마해. 이러시더니 한 10명 정도 인터뷰를 하는데 딱 따라해라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따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미예수교 장로의 고신에 소속이 되어 있고 고신은 신학공동체 교회 공동체로서 개혁교회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개혁교회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바꿨기 때문에 계획했기 때문에 계속 계획되어 간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개혁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다 라고 했을 때는 개혁주의 신앙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 정치 체제 안에 있다 라는 것이고 이것을 좁혀서 이야기하면 칼빈주의적 신앙 공동체다. 칼빈이 뭐고 굉장한 거냐. 칼빈이 굉장한 건 아닙니다. 칼빈은 기본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걸 분명하고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할 때에는 칼빈주의적 신앙 혹은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아버지 어머니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만물의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생겨나고 그것이 이유가 된 것처럼 오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마지막 종결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군주처럼 마치 힘센 장군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사하고 휘두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되는 사랑의 출발점이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명을 탄생시켜주시고 우리를 탄생시켜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견지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거나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의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뭔가 보태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엄마 아빠처럼 우리의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거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이 없이 끝까지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 엄마가 되어주시는 것, 즉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부모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한 단어로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좀 생뚱맞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나라가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앞에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시작하셨다는 말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시고 관계를 맺어주셨다. 이걸 고대인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억누르고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원래 고대의 왕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무엇을 바치고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함 때문에 우리의 진리를 추구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주권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지요. 신약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전하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나 누가처럼 차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급한 사람이었고 무언가 빨리 하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원래 이 마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름은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요. 무거운 망치라는 뜻입니다. 제가 바로 마가가 아닙니까? 제가 이 백인들한테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뭔 말끝에 제가 뭐 다른 말로 폼 잡을 건 없고 너 라틴어 아냐? 너 헬라어 이제 그리스 아냐? 그러면 뭐 깜짝 놀라졌어. 왜냐하면 이 미국 사람들은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양에서 온 사람이 뭐 그리스어를 한다. 제가 뭐 좀 조금 뻥을 가하거든요. 뭐 히브리어도 한다. 뭐 아람어도 한다. 뭐 좀 살짝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눈이 땡그레집니다. 마가가 뭔 뜻인 줄 아냐? 마크라가 헤비 해머다. 그러면 그러냐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서양에서는 Mark, M-A-R-K, M-A-R-C, M-A-R-K-U-S 또 그 스페니시 세계 속에서는 마르코, M-A-R-C-O 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마가라는 뜻이죠. 마가는 원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이고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사환이고 통역관이고 가장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120문도가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였죠. 그것을 보면 마가가 조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마가는 사고도 좀 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환으로 갔다가 설에 따르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뭐 그랬다는 말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대충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밤빌리아에서 외우기도 좋지요 여러분. 밤중에 밤빌리아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 다혈질이었던 사도 바울은 막 폭발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에 보면 내 사랑하는 동역자 마가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마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직접 열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마가는 특별히 헬라어에 정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는 베드로의 그런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의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쓸 때에 성령이 감동해서 무호하게 쓰셨을 뿐 아니라 나중에 2세기, 3세기를 거쳐가면서 교부들에 의해서 교회의 선생되는 이들에 의해서 마가가 쓴 이 글이 오류가 없고 가장 충분하게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서 담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의 책이 마가의 원복음,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는데요.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로운 평가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기 때문에 원복음이라고도 하고요. 가장 짧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복음과 회개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런 하늘로서의 음성이 들려왔음을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왕의 등극 선언문입니다. 왕이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공인되고 공포될 때 이 선언문을 항상 읽도록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치리자로 혹은 권력자로 혹은 주권자로 백성들 위해 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왕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올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이 할 일을 대신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가 올 때까지 내가 기뻐하는 자의 할 일을 대신해서 하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선언문의 주인공이 되셨음을 공포하는 거지요. 더 이상의 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에게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권자이기도 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자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한다는 뜻이고 또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 성경 안에서는 비록 우리가 육신을 안고 있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참 생명의 시작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고아와 같은 자다. 자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속에 시작되어진 생명의 시작이 누구인지 원인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와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자행자지한다. 자행자지한다.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자기에게서 알매 시작을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죠. 누군가 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누군가가 너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너를 사랑해서 생명의 시작을 너에게서 출발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너를 사랑했다. 마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일과로 우리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있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 그 어떤 영적 세계와 영적 생명의 시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알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월이 가고 성숙해 가면 이것을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 난 아이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3살, 4살짜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탄생시켜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조금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의 시작,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주어지고 알게 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급속하고 급박하게 일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시작이 되고 이유가 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또 때로는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의 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크게 느끼건 적게 느끼건 혹은 깊이 느끼건 얕게 느끼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생명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다양한 형태로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형태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형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개선시켜 주실지 발전시켜 주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대응이고 예의인 것이지요.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배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 변치 않는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개혁교회의 일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3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기름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보에게 아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사업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성혼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총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지켜주셨사오니 오는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 일터와 사업터를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봐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항상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업터를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는 것은 아들의 성혼을 감사하며 언약의 가정이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결혼 예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그 가정을 복내려 주시되 언약의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에게 건강 주시고 모든 이들의 일터와 사업터 위에 주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함께 동역하며 선교 현장 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교회와 선교센터와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주의 치유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새로운 가정을 출발한 젊은이의 가정 위에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